오늘도 주말인데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의 불씨를 모으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 친히 사랑과 자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특히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셔서 선하게 또 평탄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람의 손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설명하면서 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만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통큰 지도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이 좀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어려서 저는 집에서 자랄 때 벌써 뭐 60년도 더된 이야기이죠. 자랄 때 저희가 오남매였고 삼촌이 한분 일찍 돌아가셔서 그 사촌 네 사람이 한 집에서 우리 저희 부모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9명을 부모님이 키우신 셈이죠. 근데 아침 되면 학교 갈때 줄을 쭉 서서 뭐 학용품 살 돈도 필요하고 줄을 쭉 서면 아버지가 이제 돈을 나누어 주시는데 항상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사촌들이고 저는 9번이었습니다. 동생들 다 주고 남으면 저를 주시고 아니면 얻지도 못하고 늘 그랬죠. 한 번은 그게 매우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감히 무서워서 말도 못했고 어머니에게 좀 불평을 했죠. 어째 우리 아버지인데 사촌들을 먼저 줘 나를 제일 꼴찌로 주냐. 우리 아버지인데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제일 먼저 주셔야지. 그렇게 어린 마음에 불평을 했는데 어머니가 심하게 야단을 치시면서 저를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내 자식이 속이 그렇게 밴댕이 같아서 어땠었냐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속이 밴댕이 같다는 밴댕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커서 서울 살면서 강화도에 가 식사를 나갔는데 밴댕이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생선은 손바닥만한데 내장들은 속은 손톱만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우리 엄마가 밴댕이 속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에도 자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 남자가 속이 밴댕이 같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 속이 좀 넓어서 포용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을 통해서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강물들을 보면 흘러 들어가는 그 물이 아주 황토 비치다 못해 시커멓기까지 한 땅의 모든 쓰레기를 쓸어 담고 황토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근데 한 이틀 지나면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황토색은 사라지고 맑은 바다가 그야말로 정말 맑은 바다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이 바다의 소화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 많은 쓰레기들, 그 많은 육체 때묻은 물들을 다 받아서 말없이 수용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아, 이거 참 대단한 바다의 포용력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리스에서 살다가 들어온 다음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사임을 하시게 됐는데,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일좀 수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 내외가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기도회를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 목사님 모시는 일을 의논하게 됐는데 100% 성도들이 그런 손목사님이 정해서 보내주시는 분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어떤 분을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데 그 현지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스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메갈로 빠빠스를 보내주십시오. 빠빠스란 말은 목사라는 말이고 메갈로는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전에 있던 분들이 전에 계시던 분이 저보다 키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은 진짜 메갈로인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우리나라는 없다. 그랬더니 그런 메갈로 말을 까르비아 메갈로스를 보내달라고 가슴이 큰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속이 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후에 와서 보내던 그분이 거의 30년 이상을 계시다가 지난해 정년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 까르디아 메갈로스를 찾는 이 가슴이 큰 속이 넓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 집사님의 얘기가 자주 제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한번 그런 예를 든 기억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건국조상들 파운데이션 파더들이라고 하는 건국조상들이 나라를 세울 때 이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그 모델을 어느 나라에서 찾을까 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다 공부를 해봤답니다. 그러다가 영국도 왕정제도 때문에 싫고 프랑스는 너무 천주교적이고 독일은 제후들의 권력이 너무 커서 중앙정부가 힘이 없고 이런 등등 뭐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이 나라 좋다 해서 찾아낸 나라 네덜란드였대요. 네덜란드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국가적인 포용력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네덜란드가 우리 장로교인 칼빈주의의 정신이 국가 운영에 아주 그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 네덜란드이거든요. 칼빈주의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다 루트란 교회입니다. 전부 루트란이 90% 넘는 네덜란드만 이 장로교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끝까지 잘 보호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가리켜서 망명자들의 천국이라 그러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뭐 화가 렘브란트나 철학자 장자크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에 망명가 가지고 거기에서 학문과 예술의 꽃을 피울 만큼 망명자들의 천국이랄 만큼 온갖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키워내는 나라가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포용력이 좋다라고 해서 이 포용력을 미국 건국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조로 삼자 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 큰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뭐 이 세상 정치인들과 비교될 수 없는 굉장히 통큰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서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형들의 미움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했고 누명 쓰고 감옥 갔고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이 도움 주고 그랬는데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그러다가 왕의 꿈을 잘 해석한 바람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흉년 도니까 가족들을 초대해서 애굽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시작된 애굽 생활이 400년 지나자 그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하실 때 처음부터 너희들이 앞으로 큰 민족 된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큰 민족 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가 요셉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지 않고 법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유목민들의 관례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그 민족이 됐겠습니까? 그걸로 그저 끝나고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요셉의 통 큰 생각이 마침내 그 작은 한 부족을 큰 민족이 되게 만드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포용력이나 통 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내려오면서부터 걱정을 자꾸 했지 않겠습니까? 내려오기 전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 동생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우리는 거기 가서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까딱한 우리 모두가 다 죽은 목숨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렵고 공포에 잠겨 있을 때 45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여기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를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하면서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모셔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읽은 말씀은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30세에 내려와서 147세에 떠났으니까 17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만 불편하게 안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요셉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말려줄 사람도 없고 눈치 볼 대상도 없고 하니까 지난날 죄를 덜 추원해서 우리를 벌주면 우리 이젠 다 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정말 아버지 유언인지 아닌지도 잘 밝혀졌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들 벌주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런 말씀 꼭 당부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전하고 형들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앞으로 모든 후손들까지 다 책임지고 돌보고 키울 터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그의 포용력 내지는 통 큰 양보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이 민족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미에 요셉 이야기가 이 35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기록보다도 그 기록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의 생애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길게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으로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정말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 역사가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이 요셉 조상의 통 큰 생각과 배려 때문에 모든 조상들이 화합하게 되었고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 민족의 정신은 절대 우리끼리 다투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서로 수용해드리는 이 통 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우리의 가치고 정신이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물 때 이상한 풍경이 있는데요.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 이 총을 가지고 집으로 휴가를 나옵니다. 빈 총만 가져나온 건 실탄도 이게 가득 차고 그리고 휴가를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전시 상태가 되면 휴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에 들어가서 그 소속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 화기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험한 나라에서 그렇게 개인 화기를 가지고 나오면 총기 사고가 생기지 않겠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 총은 적을 향해 쏘라고 국가가 준 것이지 우리 동족을 향해 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해요. 너무 지나서 유대 민족주의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미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자기 동족에 대한 배려, 애정 이런 것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노벨상 후보자들이 발표되면 그 후보자들의 가계를 조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돈의 팔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람 유대인이라고 발표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민족 안에 포함시키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굉장한 그런 데서 국가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정신이 이 요셉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고 화합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포용, 뒷일을 책임지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 위기의 이 민족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고, 비록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번성했지만 애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민족으로 부상하게 해서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이 모든 출발점이 요셉에게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역사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그 큰 마음, 굉장한 저력이 있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 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형들이 이러고 저러고 했고 다 뭐 사람이 이렇게 장난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했지만 이 모든 것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요셉 형들 만났을 때는 말이 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장차 애굽에 닥칠 큰 재난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재난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여기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다 생각하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 하신 일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수용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파종도 못할 만큼의 어려운 시기가 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애굽이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몰려왔다는 것을 보면 애굽 한 나라의 가뭄인 게 아니라 아프리카 전 대륙 중동 전체에 이 대흉년 대기근이 찾아왔던 때이죠. 그런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여기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래전에 제가 젊어서 보았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는데 사실 생각하고 겪어보니까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삶에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으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용서의 기쁨, 용서의 그 즐거움을 요셉이 잘 알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셉의 입장이면 처음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신하들에 가서 보디발의 철을 좀 잡아오느라 그래가지고 한번 혼쭐을 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를 요셉이 하지 않아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주고 깨끗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 평화가 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화로움이 그에게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대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정말 내게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랑스럽게 되고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이 용서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형들에 대해서도 두 말하지 않고 형들이 뭐라 할 때라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했던 것이 용서의 유익에 대한 용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요셉이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 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용서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훗날 그 자신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시면서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그래 그것 때문에 성적표 매겨가지고 너는 1등이다 2등이다 하시거나 너는 안 되겠다고 쫓아내시는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 부족한 제자들의 철없는 말들을 다 들으시면서 오히려 당신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 탓하지 않고 다 수용해드리고 가르치고 이해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지도자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큰 도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사랑받고 자란 나이는 커서도 성품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너는 참 내가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있죠. 사랑받고 성장한 사람은 자기도 성격상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또 평화롭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이해의 능력, 포용의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젊은 요셉이었지만 노인 못지않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 가운데 가치관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가치 여러 종류의 덕목들과 가치들 가운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따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과 같은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선택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도 보죠. 지금 당장 형제들을 벌주고 보디발의 철을 혼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위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미래보다 지금 용서하고 소용하고 포용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바르게 판단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판단을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에 뭐가 더 유익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하면 요셉과 같은 판단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요셉의 통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이 아직도 혈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면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능력과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정하고, 그런가 하면 현실보다는 미래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던 그런 이런 생각이 그의 통큰 마음을 결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43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통큰 마음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41장입니다. 41장 37절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지도자인 바로가 봤을 때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성품이 생길 수 있었던, 이런 통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잘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나 생각은 잘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그렇게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품고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통큰 가슴을 가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시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 한 분이 와서 사역을 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한 가족이 남자만 200만으로 늘어나는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큰 뜻을 품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이런 가슴 넓은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미래에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